사무엘하 21장의 전체는 다윗에게 임한 내적인 외적인 위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 풍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아 다윗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해 가는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사무엘하 21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1절부터 14절 말씀, 어제 살펴봤던 그 말씀은 내부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왜 하나님 이 땅에 기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사울이 기부원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기부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용서하고 축복해 줄래? 라고 했더니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7명의 목을 달라라고 해서 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봇은 아끼고 사울의 다른 후손들 7명의 목을 이렇게 이제 주어서 매달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이 기근 문제는 그 사울의 죄 문제를 그의 후손 7명의 목을 통하여서 이제 해결하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의 목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저주, 내가 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노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얻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그 문제가 끝나자 오늘 15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사탄이 아주 가공할 만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라는 말을 쳤어요. 다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블레셋이 다시 공격하고 다시 공격하고,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한 번 이기고 또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공격하고 다시 공격하고, 틈만 나면 이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에 온다는 사실을 이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에 기도로 말씀으로 이겼어, 승리해서 나는 사탄을 제압했어 라고 장담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피곤하면 금방 또 사탄이 다시 공격이 오고 다시 공격이 오고,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고 다니며 다시 공격에 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침체만 되면, 조금 내가 이렇게 침체되고 다운되고 약간 시험에 들만 하면 이와 같이 여지없이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공격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보십시오. 자, 15절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그랬어요. 싸웠습니다. 다윗도 그의 군사들도 함께 싸웠어요.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들 싸우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도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다윗, 골리앗을 이긴 장수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자, 싸우면서 피곤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어느 때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요, 육신의 피곤함과 영적인 피곤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 이렇게 피곤할 때에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300세겔 정도면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4kg 되는 노창을 들고 이 새 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피곤할 때에 이 3.4kg 되는, 한 3-4kg 되는 이 창을 막 돌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적군이 있었던 거죠. 거인이었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스루야 아들 아비새가, 군대 장관이었죠,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다윗이 피곤하고 지칠 때에, 하마터면 위기에 빠졌을 때에 누군가 그 옆에서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비새만 그런 게 아니죠.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자, 십부계는 그것도 또 거인족의 하나인 삽을 쳐 죽였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전쟁은 아마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열심히 깨어서 충성했다가도 오늘 잠들게 되면 바로 또 전쟁이라, 또 이 전쟁이 또 나로 하여금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산 넘어 산, 예, 설상가상 이런 것처럼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좀 이겼다 싶으면 또다시 또 공격이 오고 또다시 공격이 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19절에 보니까 엘하란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다고 했어요. 골리앗의 아우니까 그도 또 엄청난 거인이었겠죠. 그 라흐미를 바로 엘하난이 죽였다라고 이러는데, 그 라흐미가 이렇게 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도 골리앗처럼 거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20절에 보니까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러니까 또 전쟁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20절에 이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어쩌면 이렇게 거인족이 많은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어떻게 그렇게 문제마다 다 크게 보이는지 다 거인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21절에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능용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한결같이 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는 신하들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뭐 아비새나 또 에라난이나 뭐 이런 또 요나단이나 무슨 그들이 뭐 장수여서, 아니 거인보다 힘이 세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이기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례로 보면 도저히 이 거인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민수기 21장에도 이런 바산왕 옥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아모리왕 시온을 이겼다고 했어요. 아모리왕 시온이나 바산왕 옥 같은 사람도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왕 옥에 철 침대가 있었는데 4m가 넘다 했어요. 9규빗이 인다 생각. 아홉 규빗은 이 손 끝에서 이 팔꿈치니까 보통 사람의 손 끝에서 팔꿈치면 약 한 40cm에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해 보면 4m가 넘어요. 여러분 침대가 4m가 넘는다. 우리 보통 사람 침대는 한 2m 정도, 2m 조금 넘거나 2m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4m는 두 배나 컸다 이 말이에요. 두 배나. 그런 이 바산왕 옥을 이긴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군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뭐 훈련이 잘된 군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이 사람들이 거인족을 이긴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바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이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등불을 높이시리로다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다윗을, 이 메시아를 오게 할 이 다윗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산산이 부서지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군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신다. 교회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산산이 부서지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주변의 교회들을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지하 교회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교회를 보면요, 축복하십시오. 와, 저 교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보면 무조건 어떤 교회든지 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교회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지나갈 때 축복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때 아, 교회가 왜 그래 저래 왜 저래 그러지 마십시오. 아 멋지다, 물론 감탄도 해야 되지만, 또 아니면 어떤 교회를 보고 에이 교회가 왜 저래, 아니 아무리 초라한 교회를 할지라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산산히 부서지게 합니다.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다윗이 있고 그 안에 요나단이 있고 그 안에 에라난이 있잖아요. 이런 용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의 교회 지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년이라도, 아니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면 소년이라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하고 약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는 한 동안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고 또 옆에 사람들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이와 같이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픈 자라.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충성된 사람들을 이와 같이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 다윗의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 그 충성을 했던 사람들 쭉 용사들이 23장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첫 3인 용사, 그 다음에 둘째 3인 용사하고 30인 뭐 이래서 쭉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 다윗 혼자 그와 같이 한 게 아니라 다윗 옆에 이와 같이 충성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일일이 37명가 되는 그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목숨 걸고 함께 해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시해서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사님도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찬송으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각양각색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충성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더 서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확장되고 부흥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곁에는 아, 이런 사람들을 붙였다. 그런데 딱 비교해보면 사울 왕의 곁에는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사람 없다고 사울 스스로도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아니 내 아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 하나도 내게 있어서 하나도 도와준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사울 옆에는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을 때에도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 옆에 사울을 지켜줄 군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 다윗과 사울에 비교해 보니까 아, 다윗 옆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곁에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할 만큼 다윗에게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막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했고 오늘 15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지금 힘쓰고 애쓰는 것을 알게 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터면 죽을 뻔하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17절에 이제 다시 왕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등불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등불인데 꺼지지 않도록 이제는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불이겠습니까? 아니요, 등불은 사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 빛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윗조차도 그 뒤에 여러분 그 22장 29절 말씀 봐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등불입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둠. 예, 나는 어둠입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다윗은 이 여호와의 등불이 될 수가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물론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자기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빛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네, 요한복음 1장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조차도 이 빛이 아니었어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럼 참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참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이 등불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기억나시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등불 삼으시고 끄지 않으십니다. 꺼질만 하면 다시 살리시고 꺼질만 하면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꺼질만 하면 다시 살리시고 그 불씨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믿음의 불씨, 열정의 불씨,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꺼질만 하면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신 하나님, 꺼질만 하면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다시 믿음으로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꺼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이 한 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요, 다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와 그 자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꺼질만 하면 다시 살리시고 꺼질만 하면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죠. 그 죄악 가운데도 북이스라엘 왕 못지않게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왕이 있게 하더니 그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십시오. 나는 공동체를 밝히는 이 등불 같은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등불 같은 사람이라 이 아비새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등불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등불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등불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등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땅,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 등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전수, 3대 동일 신앙, 신앙 전수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등불 같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등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이 등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혼수 두고 비판하는 사람은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 등불 같은 사람은 다윗처럼 그리고 이 용사들처럼 직접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이 등불 같은 사람으로 다시 여호와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등불 같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